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원하는 것이 싸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육체가 나의 어떠한 삶을 인도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지, 조심하지, 조심해야지,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데, 특별히 평소에는 그것이 심각하게 육체 안에서 있는, 우리 안에서 있는 육체와 성령의 싸움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장애물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이런 것이 정말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아, 내가 이럴수록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내 앞에 있는 환경들을 이겨내려면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육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42편 말씀도, 시편 63편의 말씀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고 또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때로는 광야이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책임져주고 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42편은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냐면, 42편 1절이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꼬. 여러분, 이 말씀, 이 시편 43편은 언제, 보통 고라의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르는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그 후렴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라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전통적으로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연결된 동일한 이제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라는 그 질문도 있지만, 왜 낙심하냐면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것은, 보통 사슴이 갈급하다라는 것은 목마르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그 목마름을 뛰어넘어서 사장꾼에게 쫓기는 가운데에 내가 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또 시간도 없고 쫓기고 그러한 막 당황한 상황 가운데에서 헐떡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것은 헐떡인다, 헐떡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지금 이 시인이 시편을 기록한 분이 이게 하나님께 기도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어떠한 상황이냐면 병원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팔리는 잘 이렇게 그러한 가운데 내가 헐떡이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한국에 다녀오셨어요. 전화를 하는데 목이 좀 쉰 거예요. 감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데 또 주일날 설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마스크를 쓰고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 권사님한테도 마스크를 하나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감기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동생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목이 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요 찬양을 갔는데 금요 찬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내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이 쉴 정도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평온할 때는 목이 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간절합니다.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욱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 갈망한다, 목마른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갈망한다, 목마른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지만 이 두 번에서 목마르다, 갈급하다, 갈망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진짜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평온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위급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느끼는 또 고백하는 찬송 기도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간절합니까? 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시선, 사람들의 그 말을 솔직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에게 지금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내 눈물이 취하로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예수 잘 믿었는데 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너가 그토록 예배하고 너가 그토록 기도했던 너가 그토록 자랑하고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막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짜잔 하고 나타나면은 히로처럼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정말 살아있어? 너가 그토록 자랑했잖아. 너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또 그것만이에요.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 안에 같이 있었는데 내가 사람들을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거기서 한마디로 쫓겨난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그것은 그 다음이더라도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주님의 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전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오히려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열심히 제사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지금 뭐하고 있어? 하나님이 쫓아냈네? 그럼 그 하나님이 쫓아낸 거야? 하나님께 쫓겨난 거야? 막 그러한 것을 하니 마음이 어떠한가요? 더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시편 63편에 보면은 이러한 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쫓겨나는 과정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편 63편은 노골적으로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유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이 유대 광야가 언제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의 논란이 있어요. 이게 사울에게 쫓길 때인가 아니면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는 때인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뭐 사울에게 쫓기든지 압살롬에게 쫓기든지 이 바로 쫓기기 전의 상황은 다윗이 사울의 총애를 받던 아주 총애를 받던 그 위치에 있었어요. 왕 앞에서 노래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압살롬에게 쫓기는 것이라면은 왕인데 내가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는데 그 아들에게 쫓기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예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물이 없는 광야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편 63편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 갈망한다라는 이 표현이 쉽게 나오지만 여기서 이 두의 갈망이 어떠한 갈망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그래요. 내 영혼이.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육신이 주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것입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누가 어떠한 것이 오냐면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물이 없어서 목마르기 때문에 그 목마른 물을 먹고 싶은 하나님 내게 물을 주세요 하는 그러한 갈망함이 있고 또 영적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광야에서 지금 무엇이 허물어지냐면 육체와 그 영의 그 갈망하는 것. 이것은 육체가 원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영이 원하는 것이었는데 마음이 원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그 둘 사이에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갈망이 그것이 물일지라도 그 다음에 그것이 영혼일지라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이 그 둘이 진실로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실까? 온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될 때보다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간절히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평안할 때에 우리의 몸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실 또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어떤 내 그 정말 친밀했던 그 공동체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조롱하고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간절하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읽은 책에 보면은 영적 아포시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아포시아라는 것은 목마르다는 그 감각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하게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무감각한 것들이 더 큰 상실, 이별, 어떠한 배반당함, 외로움 가운데에
그런 이 무감각한 것들이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광야에, 나는 지금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가 끊어지고 자리를 잃어버리고, 혹시 누군가부터 너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 근데 너 왜 그래? 너 열심히 예수님 믿고 했는데 왜 지금 그래? 라는 혹시 그런 말을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절대로 실망하고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진실로 우리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는 단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또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제 알았어요. 영적인 갈망이 터져 나오면서, 그렇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야 라는 그런 딱 음성을 들으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주에 나갔던 권사님이 사랑한 동생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자기가 걸어갈 때는, 자기가 병원에 들어갈 때는 내가 아픈 것 같아 해서 걸어 들어갔는데 한 바로 코마가 되고 병원에 들어간 지 2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병명이 뭔지 몰랐어요. 이 몸에 막 몸 안에서 피가 터지는 거예요. 피가 막 터져가지고 막 그 머리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수술을 위해서 살을 가르면 막 피가 튀어나오니까, 이제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2주 만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아픈 과정 가운데 우리 권사님 뿐만 아니라 그 언니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교회 안 다니던 언니가 동생이 아프니까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동생 고쳐주시면 내가 교회에 가서 막 식사해서 부엌에서 일하고 청소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내 동생 살려주세요.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이 쉴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내가 간절하게 막 기도했더니 딱 그 부치병이고 원인을 모른다는 그 동생이 딱 일어나가지고, 아유 누나 고마워, 누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돌아가셨어요. 깨어나지 못하고. 근데 권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 가운데에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들들도 그렇고 자기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자신들의 그 삶을,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바로 평안이 왔습니까? 현실의 문제들이 바로 해결되었어요? 본문을 보면은 시편 42편 5절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오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거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낙심하지 않아. 내 안에는 낙심이 없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자기의 낙심하는 그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바로 어디로 연결되었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막 어떠한 불안한 것,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을 막 억누른다고 억누를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 마음을 막 불안해한다고 억누를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한 권사님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시지 않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으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지금 일하는 사람을 한 명 쓰려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 아들이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전화할게 하고 딱 끊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이제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있어가지고 제가 말 못했는데 아니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한국말로 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얘기하시지 그냥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속에 이제 좀 찝찝한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 아니 좀 제 아들 지금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 아들이 아들이랑 같이 있는데 아들이 엄마 아빠를 너무나 효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 좋은데 지금 일하러 온 사람이 우리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찝찝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일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제가 에이 그래도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 믿음 이전에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요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하는 기도가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 오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3살 4살 때부터 기도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하라고 그러면은 한국말로 띄엄띄엄 하면서 항상 한 두 문장 세 문장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였냐면은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오래 살게 해주세요. 대학교 가서도 와서 한번 기도를 시켰더니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애들이 좀 약간 이성이 뛰면서 그 마음에 불안해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또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정말 또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거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실질적인 거예요. 솔직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얘기했죠. 저도 뭐 하다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걱정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걱정, 그러니까 두려움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걱정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혹시 그것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되게 중요합니다. 막 억지로 믿어라. 억지로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없다, 걱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반복해서 하면 또 끝나면 좋은데 다시 또 얘기해요. 그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과 헤르몬과 마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폭 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거 뭐예요? 지금 다윗이 요단강 어디 헬몬산 우리 성지 순례 갔을 때 정말 광야 같은 곳에 그 헬몬산이라고 딱 갔더니 거기에 물이 얼마나 막 흘렀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막 정말 폭포와 같은 물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다윗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신을 삼키는 파도소리, 자신을 삼키는 그 물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다짐한 거예요. 지금 너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나요? 들리는 소리, 들리는 물결소리, 눈에 앞에 보이는 거, 그쵸?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하죠. 광야가 우리를 신경 쓰게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진실로 그 광야에서 물소리 가운데에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아들에게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잖아요. 사람들이 쫓겨가는 다윗을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다시 한번 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그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억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기억만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지 내가 옛날에 잘 믿었지 내가 옛날에 잘 나갔지 내가 옛날에 잘했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께 내게 큰 은혜를 주셨지 막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자꾸 그것을 기억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힘드니까잖아요. 지금 불안하니까예요. 지금 낙심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억하며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도 그 마음에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좀 낙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기도 가운데 내 영혼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이 얘기해야 돼요. 목사가 얘기해 다 소용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누가 얘기해야 돼요? 내가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나타내라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나타나사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타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항상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복이 있냐면 우리가 보통 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의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목마르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부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기 때문에 복이 있고 그 복으로 인해서 그의 목마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옴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떻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소망할 때는 생명, 안 죽는 것,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솔직히 기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진짜다, 최고다, 이게 능력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 틀린 거예요. 문제를 뛰어넘어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육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육신의 모습이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스러움도 없고 겸손하면서 정말 당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에 보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떠한 재정렬, 정말 재정렬이라는 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러니까 생존이 최우선이 아니라 안 죽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결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최우선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지금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전통에서 정말 풍성한 음식은 기름진 음식이에요. 아주 풍성하다. 뭐 소를 한 마리 잡고 뭐 양을 한 마리 잡고 뭐 했다 풍성한 기름졌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충만한 자, 배부른 자, 만족한 자의 그 노래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3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랬어요. 가까이 따른다. 이 가까이가 뭐예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이 가까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 한 몸을 이룬다. 이런 의미예요. 같은 단어예요. 가까이가 뭐냐면은 단순히 멀리서 바라보고 그냥 뭐 손잡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온전히 일치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한계가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가까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면 애착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좀 약간 어색한 번역, 어색한 단어이지만 애착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어떠한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길이 단순히 금욕하고 막 억지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흐를 때, 우리의 육체를 흐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좀 두려워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항상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갚을 수 있을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바로 앞에 전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만 딱 들으면은 자신이 없어요. 목사인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 내가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라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냐면 항상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살아가요. 내가 노크하고 막 문을 두드리고 막 찾고 막 알아보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줄 때는 너무나 서운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해 가고 우리의 길을 개척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씨름하면 낙심할 때에 우리는 이 광야의 문제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되고 애착하게 되고 밀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전히 광야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